이제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4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노우를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한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그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에 닫고 여름이 성령 하나님께 있기에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군율과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지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경고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며 이해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에는 두 개의 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두 개의 날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쪽 날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고 또 다른 한쪽 날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두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교차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읽을 때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아무래도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그래서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마음이 우둔하고 완악한 존재이기에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또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메시지 못지않게 심판과 징계에 관한 메시지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내용들은 역사 가운데 실현된 일들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런 내용들도 실제로 유다가 망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예언은 일부 실현된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참기만 하지 않고 때가 차면 심판하러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심문하러 오시리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다가 엄마 아빠가 일어서면 혹시 매를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심판이 임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그런 동작만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매서운 심판 메시지를 주시는 의도는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심판 메시지를 읽을 때 심판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지요. 아이에게 혼을 내는 것은 아이를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혼을 내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돌이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본문의 내용들은 상당히 적나라하게 심판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도록 만드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서는 쭉 제가 살펴봤고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에 잘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이 지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또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했는지 15절 하반절에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다라는 이 적나라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짜내기까지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16절 이하에 나오는 시온의 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힘이 남성다움의 상징이라면 여성다움의 상징은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성다움의 상징인 힘과 그 다음에 여성다움의 상징인 아름다움 이 두 개가 영향력인 면에서 어떤 것이 더 강하다, 어떤 것이 더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흔히 한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이런 말들은 여성이 가진 아름다움의 힘이 남성이 가진 물리적인 힘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름다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의 특징은 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와서 굴복하도록 만드는 힘을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두고서 남자 몇 명이 쟁탈전을 벌이는 일이나 또 영관급 장교들이 미인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군사 기밀을 다 북에 알려주는 이런 일들은 모두 여성의 아름다움 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제가 부정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말씀하긴 했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가 아름다움 그 자체를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음악이나 회화나 조소나 문학이나 각종 예술 영역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인데 성경 자체는 이런 예술 문화까지 더럽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비롯해서 또 솔로몬의 성전을 만드실 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던 부살렐과 올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교한 문양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멋없게 성전을 만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룹의 문양이라든지 아름다운 무늬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미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근데 좋았다라는 이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말에는 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름답다라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기 위해서 종을 하란 땅으로 보냈죠. 그래서 종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물을 길러 오는데 리브가를 소개하는 창세기 24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토브라는 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아리따고라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말할 때 그 아름답다라는 말도 역시 똑같이 토브라는 단어를 그냥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선악과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와가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렇게 말하죠. 보기에 아주 탐스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단의 유혹을 받다 보니 이전보다 훨씬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본래부터 탐스럽게 만들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심은 나무가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기능도 했다는 것이죠. 보기에 아주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 그분이 바로 미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인간이 미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급 음식점들을 가보세요. 맛도 잘 내지만 인테리어도 아주 고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이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인간이 가진 이 미적 감각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서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악한지에 대한 이 감각이 완전히 뒤틀려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할 때 지정의의 타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에 마음이 끌리는 그리고 마땅해야 될 일에는 의지가 발동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에는 열심을 다하는 이런 지정의의 타락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정서도 부패하게 되어서 거룩하고 선한 것이 아닌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오히려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르노그라피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미적 감각 자체가 뒤틀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름답게 느끼는가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얼마든지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서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외모 지상주의 형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한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님이 서울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이상은 없고 두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하나는 먹는 것에 비해서 노동을 너무 많이 한다. 저희 어머님이 되게 부진하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비타민 D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면 햇볕에 30분만 피부를 노출하면 자동 생성되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비타민 D 부족으로 나타나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은 바깥에 나들이 하면 어떻게 하지요? 산이나 아니면 사이클을 타는 분들 보셨습니까? 모슬렘 교도들이 히잡을 뒤집어 쓰듯이 완전히 다 뒤집어 쓰고 토시에다가 심지어 장가까지 딱 껴서 피부는 조금이라도 노출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닙니다. 이런 현상들은 현대인들이 외적인 미를 추구하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일이 여성들만의 책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그런 여성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요구에 따라 여성들이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은 얼굴이 못생긴 것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몸이 뚱뚱한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이 생각들, 말들, 이런 것들은 다 외모 지상주의에 완전히 우리가 쩌들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남성들은 전통적인 남성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유니섹스 현상이 노골화되어져서 많은 남성들이 여성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어깨 넓은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깨 넓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체를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이렇게 걸면 그냥 딱 부러질 것처럼 그렇게 아주 얇은 하체를 가지는 것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이 모든 삶의 모습들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이 디룩디룩 찌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당하게 관리하고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시온의 딸들, 그 여성들은 어땠는가? 앞서 제가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형태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온의 여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안중에 없었고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 자체만을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아름다움을 침해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구현해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참된 아름다움을 잠식하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아기자거리어 그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시온에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교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외적인 모습이든지 말이든지 행실이든지 성품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어떤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함과 순결함과 겸손과 희생과 배려와 같은 이런 덕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딸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39살이었습니다. 근데 14년이 지났어요. 아무리 외모를 가꾸고 치장을 해도, 그러나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해서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게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암울한 영적인 내면의 세계까지 다 덮을 수 있나요? 옷은 아주 멋지게 빼입었는데 얼굴은 늘 침울하고, 그 좋은 옷을 입고 정말 가야 될 때를 가야 되는데 전혀 그 옷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소로 간다든지, 그 옷의 품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때 오히려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그 사람이 한이 장신구들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차라리 옷이라도 좀못 입고 엉망으로 해다니면 행동 자체를 개차반이라 해도 뭐 저런 사람이니까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겠는데, 옷은 멋지게 빼입고 장신구로 멋지게 치장은 했지만 그 말과 행실을 바라볼 때 전혀 그 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때 오히려 그것은 자신에게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온의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목을 느린 채 걸었다라는 이 말은 머리를 이렇게 높이 들고 어떤 사람이 좀 나를 바라보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도도하게 바라보면서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녔다는 말은 뭇 남성들에게 추파를 던졌다는 이야기고, 아기자클이어 걸었다라는 이 말, 그리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었다라는 이 말은 이 다리에 장식품이 있는데 빨리 이렇게 걸으면서 이 장식품의 소리를 요란하게 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믿기로 뭇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적당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 자체가 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사야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식을 통한 아름다움의 여유는 마치 이사야는 갖지 못했던 사람처럼,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아까도 읽을 때 숨이 모자랄 정도로 각종 장신구들이 쭉 소개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식품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뭡니까? 본문 16절에서 시온의 딸들이라고 말한 다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교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투영물이죠. 어떤 사람들은 패션은 패션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옷은 사회적인 환경과 시대 정신의 부산물이죠. 그래서 옷을 잘 살펴보면 그 시대 정신을 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짧은 핫팬츠를 입고 다닌다든지 배꼽티를 드러낸다든지 이런 이 유행의 모습들은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으시려면요, 물론 뭐 좋은 옷을 살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면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름다우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 옷차림도 아주 정갈하게, 또 멋스럽게, 비록 좋은 옷이 아니랄지라도 그렇게 옷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온의 여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외모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그들을 짜내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런 장신구들이 소개되고 있고 이런 장신구들을 착용하고 쟁쟁거리면서 다녔다는 말은 도무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여유는 전혀 없고, 모든 여유가 있다면 자신을 시장하는 데만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여자들을 가리켜서 바산의 암소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죄한 것은 시온의 여인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장식품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세와 태도를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 뭘까요? 3장 1절 이하에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다 제하여버리겠다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교만이라는 뜻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과 힘과 외적 아름다움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옷이나 사 입고 또 좋은 브랜드나 사고 또 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커피를 사 마시고 하는 등등의 이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필시 그는 신앙이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까지 드러내요.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옷 입는 모습을 보면 대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옷차림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칼빈은 옷이나 화려함이 지나치는 곳에는 어디나 자만의 증거가 있고 많은 비행들이 그것과 연관되는 법이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사치와 교만 이외에 어디서 나오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옷이나 화려함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사치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적 교만이 때로는 사치스러운 옷차림으로 때로는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를 주렁주렁 다는 모습으로 이런 교태스러운 태도로 등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 이 머리에 딱지가 나게 하시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물론 얼굴 피부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이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치장하는 것도 보통 머리죠. 그런데 머리에 부스럼이 났다고 하니 딱지가 생겼다고 하니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치명적인 것이죠. 게다가 그들의 머리가 벗겨져 나가서 대머리가 될 것이라고 나중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범했던 무리한 사람들에 의해서 겁탈과 추행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으로 외적인 모습이라 치장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치장했던 모든 장신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목록이 쭉 18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몇몇 가지 장신구들을 쭉 열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장신구들을 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장신구들을 총집합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 내용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을 했는가? 이것 역시 칼빈이 말하기를 그들의 사치와 야망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들의 많고 다양한 종류들의 것들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세워서 나열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굳이 그 모든 장신구의 목록들을 다 여기다 나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썩은 냄새가 이전의 향기를 대신하고 향수로 늘 치장을 했는데 씻지도 못하고 포로로 사로잡혀서 이제는 그 몸에서 맡으면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썩어 악취나는 냄새가 오히려 향기를 대신하게 될 것이요. 또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노끈이 띠를 대신하게 될 것이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진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남성을 유혹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무의로 끝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남자의 특징인 힘 그리고 여자의 특징인 아름다움 이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남자는 자기 희생적 사랑과 관용 그리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고 여성들은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이도 당시 유다 남자들은 힘으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오히려 억압한 거예요. 도와주라고 힘을 더 세게 만들었는데 그 센 힘으로 가난한 자를 억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힘의 타락이 뭐지요? 그게 폭력이에요. 만약에 저희 교인 중에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 물리적인 힘으로 어떻게 한다.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거 하라고 남자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여성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힘이 잘못된 폭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여성의 아름다움도 얼마든지 변질된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이 남성의 힘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남자 힘이나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어쨌든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나 여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힘을 주시고 여자에게 아름다움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니까 아무 때나 힘을 사용했다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설교를 참고하면 오늘 본문은 마치 여성들을 위한 설교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많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시온의 딸은 여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시온의 딸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요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그러면 여자들만 기뻐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요 상징입니다. 따라서 시온의 여성들의 타락을 단순히 여성들만의 타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구약 교회의 타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럼 어떤 아름다움을 주셨습니까? 교회는 밖에 사람들을 무엇으로 끌 수 있죠? 각종 문화 프로그램으로 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놓는 열렬한 어떤 찬양 집회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끌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내지요? 건축을 아주 잘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유력한 인사들을 많이 모셔오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 단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교회가 만들어내서 뭐 뮤지컬을 뭐 공연을 한다든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편적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몇 개월 전에 제가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5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예수민 나이의 비율은 인구 대비 5%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세대가 되었을 때 과연 기독교가 몇 프로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회를 떠나는 다섯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도 교회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도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잘 알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결정적일 때는 항상 세상을 선택한다는 사실은 자녀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부모 탓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SNS, 온갖 소통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교회 오면 예쁜 학생도 있고, 그죠? 멋진 남학생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사귈 수 있습니다. 넷째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이유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으니까 굳이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작은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관계성이 없는 이들의 열심인 교회에 10대들이 질려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이제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10대들의 우상, 그 다음에 10대들이 좋아하는 문화, 뭐 TV 이야기, 무슨 그 코미디 프로그램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10대들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나를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질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10대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교회가 무엇으로 치장해야 되고 무엇으로 사람을 끌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는 그 좋은 예를 이사야 2장 1절 이하에서 살펴봤습니다. 시온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니까 형제여 저기까지 가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시온으로 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교회 안에 화평과 평안이 있어서 더 이상 칼로 서로를 겨누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으로 치장하고 무엇으로 사람들을 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런 것으로 사람을 끌려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교회도 뭐 주보 같은 거 보면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도 주보를 그런 대로 뭐 그냥 깨끗하게 만드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다 프린트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 보면 뭐 주보가 몇 장쯤 되나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넘기면. 그거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이 요구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죠. 각종 음향 장비들, 각종 여러 가지 기사세들, 이런 것들을, 그럴싸한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치장합니다. 그것으로 끌어보겠다는 거죠. 물론, 적당한 인테리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사람을 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 누구 온다. 그 유명한 그 코미디언 누구 있잖아. 그 유명한 정치인, 바로 우리 교회 온다. 우리 교회 안에 유력한 인사들이 많다. 우리 교회는 아주 고등학력자들이 많다. 뭐 등등 이런 것으로 자랑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이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되는지 한 40분 시간이 그저 한 10분밖에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짧게 지나간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드러내야 될 아름다움일 수 있겠습니까? 남성의 힘이 타락하면 폭력으로 드러나고 여성의 아름다움이 타락하면 변질된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면 얼마든지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치장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타락한 아름다움을 미끼로 사람들을 끌려가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보다 사실은 더럽고 추악한 장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 만약에 힘과 권력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피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해야 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또 희생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말씀 안으로 불러드리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 그러지 못했고 급기 하나님께서 이런 시온의 딸들의 모습, 이런 타락한 변질된 아름다움으로 사람들 유혹하는 이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교회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3장 25절 이하에 이 사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시온의 여인들이 살고 있던 도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에는 여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남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자주 모였던 성문은 슬퍼하고 곡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여기도 보니까 딸 시온의 장로라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 처녀라 그랬죠. 이것은 다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율법이 나왔던 그 도시가 철저하게 소재당해서 황폐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상황이 참혹했는지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서로 내 남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우리 떡은 내가 알아서 먹고 옷도 내가 알아서 챙겨 입을 테니까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게만 해달라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자녀를 낳으면 남녀 비율이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딸만 셋을 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아들만 셋을 둔 가정도 있지만 전체로 모아보면 산하제한을 하지 않고 성별을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비한 원리에 따라서 1대1로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은 관계로 남녀 대비 비율이 어떻게 된 거죠? 1대 7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들고 서로 내 남자가 되어달라고 아기다툼을 벌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담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생활비를 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혹시 다른 여자와 이혼하고 장가를 든다 할지라도 음식과 의복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예루살렘에 닥치게 되자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을 당하게 되자 여인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권리를 남자로도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내가 챙겨 먹고 옷도 내가 챙겨 입을 테니까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도록 해달라. 그리고 내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해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사야 63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서양에서 결혼하면 여자는 누구의 성을 따릅니까?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제 안에 친구도 원래는 양재란인데 소재란이 소재란인데 양재란입니다. 양씨한테 가서 소가 양이 됐습니다. 제가 해놓고 나니까 좀 안 해야 될 말을 한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성을 가지고 이렇게 농담할 건 없고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라는 이 말은 내가 한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하나뿐이고 여자는 일곱이니 남편을 가진 사람이 미친어 되겠어요. 그런데 남편을 갖지 못하면 무엇도 되지 않습니까? 임신도 되지 않죠. 임신이 되지 않으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에는 결혼하지 못하는 것도 수치로 여겼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도 수치로 여겼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들으사 임신케 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래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를 두지 못하는 것을 그 당시 여인들이 부끄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천 몇백 년, 이천 몇백 년 전 그다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불과 한 40, 50년 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7세기 중세 시대만 그 더 위에 뭐 16세기 또 15세기 중세 시대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것도 바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수치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여인들이 바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괜찮겠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하나님의 메손 심판을 위해서 남자 찾기가 힘들어지자 이런 상황에서 여자로서 가져야 되는 이 최소한의 자존심, 수줍음 이런 것들까지 다 내팽개치고 한 남자에게 일곱 여자가 달려들어서 서로 내 남편 되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찾아다닌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찾아내는 이 참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의 황폐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인생은 반드시 이런 참담함과 이런 황폐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제대로 모시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썩고 냄새나는 것을 찾아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편으로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들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무게를 빼는 일에만 열심 내지 마시고 교만의 무게도 좀 빼시고 그리고 외적인 것만 지장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면의 세계를 잘 아름답게 가꾸시길 바랍니다. 때로 가정에 초청을 받아가기도 하고 또 가정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함께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얼마나 나이스한지 예의 범절이 있고 사려 깊음이 있고 희생과 겸손의 모습이 있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봤더니 전혀 그와 다르게 대화는 혼자서 다 주도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은 다 혼자 골라 먹고 겸손과 배려로 상대방을 섬겨야 될 때만 있으면 화장실 가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어떻게 신자의 아름다움과 교회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치장하십시오. 오늘 제가 나누는 시간 보니까 다 남은 것은 그 옷이더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옷을 많이 사신다는 거예요. 철별로 한 네 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조금 많으면 한 여섯 벌 정도. 그 정도면 그 계절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옷을 이렇게 많이 가질 필요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오히려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권면했지요.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속사람이죠. 그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조국 교회는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잘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의 뜻에 늘 순종하고 또 거룩함과 겸손한 이런 삶의 자세를 참 보여서 아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미적 감각은 교회 안에 있구나.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은 영적인 맛을 내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주고 싶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저희들을 치장해 주시고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저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숨은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다운 아름다운 삶의 인매를 잘 드러내어 변질된 아름다움과 변질된 왜곡된 힘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힘과 참된 아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한 저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을 주께서 다 제해버리시고 참혹하게 우리가 향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만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추악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심판의 칼날이 우리에게도 견주어 우리에게 실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께서 일어서실 때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러 법정에 서실 때 겸손함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주는 그런 귀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의도와 목적이 조국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현상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